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이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우리가 읽은 이 47절에서 52절은 14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이죠. 14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건들이 다 정리가 된 이후에 결국 최종적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현실, 어떤 상황이 남았는지를 이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본문이 맨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14장 앞에 있던 14장에 나왔던 내용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14장에는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했던 전쟁, 사울이 어리석게 악한 리더로 행동했던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불행하지만 사울의 참 부족한 부분들을 아들의 훌륭한 모습과 대조시켜서 이렇게 드러나게 합니다. 또 이 14장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에 나왔던 13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가 맨 끝에 13장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어떤 처지가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3장 맨 끝과 지금 이거 14장 맨 끝 부분이 서로 맞닿아 있어요. 그럼 13장 맨 끝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나라가 막 위태위태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딱 600명만 사울과 함께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이스라엘에게는 철제 무기가 없어서 싸움터에 나가봤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또 전쟁을 하려고 서로 진영을 갖추었는데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불리한 곳에 블레셋은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에 자리 잡았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3장 마지막을 보면 정말 사울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47절부터 52절까지를 보시면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47절, 48절은 첫 번째 내용인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이스라엘의 대적들밖에 없었어요. 그들과 전쟁을 했는데 대적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모압, 두 번째 암몬, 세 번째 에돔, 네 번째 소바의 왕들, 다섯 번째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리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47절을 보면 주변의 사방의 대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많으니까 계속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했어요. 쳤고 이겼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많지만 전쟁을 하고 승리했다고 기록한 거예요. 또 그 뒤에 48절에 보면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러니까 47절도 보면 치고 이겼다. 48절도 치고 건졌다. 그래서 사울이 여러 많은 대적들 가운데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안보죠. 나라를 잘 지키는 겁니다. 사울이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아직 이제 나라가 망하거나 이런 지경은 아닌데 이제 기간이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은 이런 대적들이 나오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대제국들에 의해서 멀리 있는 대적들에서 망합니다. 사울은 아직 그렇게 멀리 있는 대적들과 관련해서는 무언가를 할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되었어요. 자, 이 첫 번째 기록이 47절, 48절 왕으로서 전쟁을 감당하고 승리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쟁 승리를 가만히 보시면 승리했다는 내용만 놓고 보면 참 괜찮아요. 그런데 이 기록 안에는 전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다음에 왕이 되는 다윗이나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왕들 혹은 죄를 범했던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도 보면 뒷부분에 가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뭐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사용하셨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사울과 관련된 내용은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사실 이스라엘이 사울이 나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사울이 이렇게 쓰임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제 늘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의 관심은 주로 믿음, 신앙생활 이런 데 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교회 안에 삼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보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참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돈도 잘 벌어. 그러나 그냥 돈을 잘 벌 뿐이에요. 믿음이 훌륭하지는 않아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것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이 튼튼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을 참 잘해요. 전쟁에서 나가면 승리하고 자기가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에 유익을 주는데 또 그런 면에서 보면 크게 보자면 쓰임을 받고는 있는데 그러나 믿음이 출중하거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다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닌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바라는 건 그런 거죠. 제일 좋은 건 믿음도 훌륭하고 출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전쟁도 잘해서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걸 우리가 바라는데 현실은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고 전쟁만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전쟁은 못하는지 신앙생활은 열심히 잘하는데 왜 그렇게 돈은 못 버는지 그런 사람들이 또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기도할 때는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만약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게 뭐 극단적인 생각이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된다면 전쟁을 잘 못해도 좋으니 믿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목회자로서의 바람입니다. 아마 주님도 그런 바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자녀를 향해서 마찬가지로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 향해서 마찬가지 소망을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없어도 좋으니 전쟁은 잘하는 사람 또 공부는 잘하는 사람 돈은 잘 버는 사람 아니요 그런 걸 바라지 말고 조금 돈은 못 벌어도 좋으니 좀 전쟁은 좀 잘 못해도 좋으니 믿음이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뒤에 49절에서 51절을 보시면 사울의 가족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 사울의 족보와 관련된 내용은 뒷부분에도 나오기 때문에 뭐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들어있거든요. 49절에 보면 먼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고 나가시면 읽을 때 한번 쓱 읽으면 이름도 아니고 그냥 지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49절 사울의 아들은 첫 번째 요나단, 두 번째 이스위, 세 번째 말기수아요. 일단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을 했죠. 지금 아마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것 이외에는 이런 족보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듣기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세 명의 아들이 나왔는데 이 아들은 아마 이 순서대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울과 이 아들들이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거든요. 죽는데 역대기를 보면 죽은 아들의 이름 순서를 뒤집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은 1번, 2번, 3번으로 써놨는데 역대기 가면 1번, 3번, 2번 순서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요나단이 첫째 아들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둘째와 셋째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은 아들이 3명만 나왔죠? 그럼 사울의 아들이 3명만이었느냐? 아닙니다. 역대상 8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두 명 이름이 더 있습니다. 아비나답과 에스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들이 두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두 명이. 그러면 지금 있는 세 명이랑 나중에 나오는 두 명이랑 합치면 모두 몇 명이죠? 다섯 명이죠. 그러면 다섯 명만 있느냐? 아닙니다. 한 사람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나중에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아들들과 함께 다 전사를 했어요. 전사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었겠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사울 편에 있었던 부대장관 아브넬이 이렇게 권력을 넘겨줄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울왕의 아들들 중에 살아남아있던 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가서 따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남쪽 지역, 남유다 지역에서만 왕이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다시 7년 반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는 그 다음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에게는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이름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지금 여기 3명, 역대기로 넘어가면 또 다른 아들 2명, 그 뒤로 넘어가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1명. 그래서 흩어가지고서는 3번에 걸쳐서 기록했고 6명이나 아들들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같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다윗은 30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때 사울의 막내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보셋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어쩌면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이 기록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을 40년이라고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치면 다윗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다시 왕이 될 때 왕으로 세움받았던 이스보셋은 이 사울이 왕이 되던 그때쯤에서 늦막하게 이제 낳은 아들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어요. 왜 아들 이름들이 이렇게 다 흩어놨을까요? 여기 한꺼번에 다 안 나옵니다. 여기 3명 나왔죠. 뒤에 가면 2명 또 있을 거죠. 그 다음에 1명 또 있죠. 왜 이렇게 있을까요? 이게 다 아름다운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하나님 앞에 합당하거나 하나님께 쓰임받았거나 이랬으면 좋은데 사울의 아들들은 어땠는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들들 중에 두 번째 아들은요. 여기만 이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을 안 합니다. 아마 일찍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이 들어 죽었든 사고가 나서 죽었든 다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뒤에 나오는 다른 아들들 중에 한 명은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말기수아도 아비나답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하다 죽어요. 맨 마지막에 등장했던 이스보셋은 다윗의 나라에 대적하는 자로 등장하죠. 사실 이스보셋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셨고 다윗을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의 나라를 협력하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던 선지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울의 아들들 중에 뒤에 나오는 이 다른 아들들은 이 녀석들은 도대체 뭘 하느라 태어난 인간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한 인간으로 중요하게 간주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놓고 나중에 보면 그냥 대략적으로 기록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들에 대한 기록을 놓고 보면 여러분 여기는 손자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손자들에 대한 기록이 왜 없을까요? 사울왕의 손자들이나 그 이후의 사람들은 사실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왕족이거든요. 왕위를 계승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으셨죠. 그래서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주들에 대한 기록도 여기서는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49절 끝에 보시면 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49절 끝에 맏딸의 이름은 메라,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딸이 두 명 있었어요. 기록만 놓고 보면 둘이에요. 또 다른 딸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기록 볼 때마다 궁금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사울이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면 여기 나오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도대체 언제 낳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이 젊은 시절에 10대 때 결혼을 하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이 결혼을 시켜줬는데 그때 결혼한 사람이 이 본문에 나오는 미갈입니다. 미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시 왕이 되었을 때 30살이었고요. 그때 사울왕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40살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의 딸 미갈은 몇 살이었을까요? 막내 아들 이스보셋보다 한 10년쯤 더 뒤에 나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판단해 보면 미갈은 어쩌면 다윗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연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점을 생각해보니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좀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처음으로 결혼했던 배우자는 미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결혼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나중에 보면 힘들어지거든요. 처음에 결혼을 잘못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비슷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결혼할 때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맞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맞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버렸었죠. 여튼 사울에게 이렇게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울의 친인척들이 나오는데 50절에 보면 사울의 아내 이름이 나오죠. 아이노암, 아이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사촌이었습니다. 사촌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어요. 51절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 아비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이게 족보가 쭉 인간관계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사울의 가족들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오는 사울왕의 아들들은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거나 다른 모습으로 죽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죠. 그리고 그 심판이 성취가 되어져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사울의 아들들도 이름이 나왔지만 이 이름을 보면서 우리에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아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해야 정상이냐면 아 이제 죽겠구나. 죽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참 이게 불행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이 52절입니다. 5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모았더라.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다른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자주 일어나고 또 큰 규모로 전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 50절 끝에 보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그들을 불러모았다. 이런 구절을 보면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힘도 안 세고 용감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근데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모았다. 군대를 비축하는 거잖아요. 군대를 모아놓는 거잖아요. 잘하는 일이죠. 이 사울 이전에는 사사시대였는데 사사시대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전쟁이 나면 그냥 당하기만 했는데 미리 사전에 준비를 잘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훌륭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군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오는 14장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멀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과연 군인의 수만으로 무기만으로 전쟁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군인이 없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군인들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철제 무기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이외에 믿음을 갖고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종종 자녀들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시켜서 공부는 많이 시켜놨는데 믿음은 하나도 준비를 안 시켜놔서 나중에 이게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공부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사실은 열쇠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데 믿음이 없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사울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왕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칭찬받을 일이죠. 그러나 믿음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군대만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미 사울이 전쟁에 패배하던 양상들이 나왔죠. 그때에 우리가 지난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울이 어리석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참 어려움에 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이 뭘 준비해야 되냐면 군인만 준비할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그런 실수들을 또 반복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한 두세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13장 마지막 부분과 지금 나오는 이 14장 마지막 부분을 잘 비교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3장 마지막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600명밖에 안 남았고요. 무기도 별 볼 일이 없었고요. 진영도 불리한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 매우 훌륭합니다. 13장 뒷부분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제 보면 조금 있으면 전사하겠지만 그래도 왕자들이 쭉 있고 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군인들도 많이 불러 모으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에요.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냐? 여러분, 우리가 14장 말씀 나누면서 사울이 어리석게 죄를 많이 지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합당하지 않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울이 은혜를 받은 것은, 사울이 이렇게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된 것은 사울의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 앞부분에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여지껏 죄를 짓고 어리석었는데, 고집을 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나온 최종적인 상황과 현실을 놓고 봤더니 참 넉넉하고 괜찮고 평탄하고 살만한 그런 좋은 상황이 있을 때, 그때에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자격 없음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평탄하게 또 풍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내용을 보면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표현도 없고요.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 싹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양상은, 믿음이 없이 뭔가 상황이 예전보다 좋아지는 이런 양상은 항상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이 본문은 뒤에 나올 15장의 배경으로서 역할합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다음,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될 15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사울을 버리기로 하십니다. 그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죄를 지으러 가는, 그게 사울이 선택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때려도 안 되고 은혜를 줘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자기 멋대로 끝까지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사울이 죄를 지을 때 어떠했는가? 이런 모습 속에서도 부족한데도 은혜를 막 쏟아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으러 가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우리도 13장이 마무리가 되듯이, 14장이 마무리가 되듯이 우리의 삶을 잠깐씩 마무리하고 정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여건들, 과연 이것이 내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리게 된 은혜인가, 아니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저것을 챙겨주신 것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까지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나는 다른 것들을 많이 준비하는 것 이외에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그래도 여전히 고난 속에 살았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형편 속에서 앞으로 나는 죄를 짓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모쪼록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다 다윗과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주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죄가 많은데도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잘 인식하고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고, 여지껏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울에게 베푸셨던 삶의 현실들,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녀도 주시고 군대도 허락하시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도 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평안함과 형통함을 누리게 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들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울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또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나에게 부족했던 믿음들을 회개하며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 큰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